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 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포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청취자 여러분, 워싱턴 연방대법관들이 밀실에서 내리는 어떤 법리적 결정이랑 우리가 주말마다 장 보러 가는 동네 세이프웨이 마트 자리에 갑자기 7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와, 겉보기에는 진짜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뭐 하나는 최고 권력의 정치 뉴스고 하나는 그냥 우리 동네 부동산 뉴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거시경제나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우리 동네 골목 풍경이랑 얼마나 섬뜩할 정도로 단단하게 묶여있는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사실 되게 표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단순히 기사 요약을 넘어서 이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경고음이 어떻게 대만의 외교적 도박을 부추기고 또 미국 권력 구조를 흔들며 마침내 우리 동네의 생존 전략으로 귀결되는지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질을 열어봐야겠네요.
네, 유엔에서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 이게 좀 비관적입니다. 기존 2.7%에서 2.5%로 내렸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아, 2.1%면 진짜 확 주저하고 온 거잖아요. 이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가장 명확한 동력은 중동발 불안정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쪽 긴장이 단순한 지역 분쟁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글로벌 물류의 동맥을 꽉 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해지면 일단 배들이 제대로 못 다니니까 물류비가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원유 가격이 뛰고 해상 운임이 치솟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 비용이 뭐 두 배, 세 배로 뛰는 건 순식간이죠.
배로 물건 나르는 비용이 오르면 결국 그건 우리 최종 소비자하다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비료 가격부터 공장 돌리는 전기세, 당장 마트 매대에 있는 식료품 가격까지 싹 다 오를 텐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던 게요. 유엔 보고서에서는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꽤 튼튼하게 버틸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더라고요.
네, 거시적인 지표로만 보면 미국의 방어력이 나쁘지 않다는 게 유엔의 시각이죠.
근데 AP 노스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 그 공화당 핵심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2월만 해도 막 80%대였는데 이번에 60% 선으로 훅 떨어졌어요.
전체 미국 성인 기준으로 확대해보면 긍정평가가 고작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보통 핵심 지지층은 경제가 좀 나빠도 약간 그 당파성 때문에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20%포인트나 날아갔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국가 경제 지표는 괜찮다는데 왜 유권자들은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게 바로 국가 단위의 통계랑 개인의 가계부 사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괴리감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 회복력이라는 건 보통 GDP 규모나 실업률 같은 거시 지표거든요.
아, 숫자로만 보는 경제군요.
그렇죠. 하지만 유권자들이 매일 아침 눈 떠서 체감하는 경제는 철저하게 지출의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비 인상, 유가 상승, 이런 게 결국 마트 영수증에 그대로 찍히잖아요.
맞아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막 식비, 주유비, 보험료가 매달 치솟고 있으니까 뉴스에서 아무리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로 튼튼하다 어쩌다 해봤자 귀에 안 들어오죠.
네, 결국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거시경제 성적표가 아니라 이번 주 마트 계산대에서 느낀 그 뼈저린 압박감을 기준으로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이 인플레이션을 타고 넘어와서 미국 정치의 가장 깊숙한 지지 기반까지 막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이념이나 화려한 수사도 당장 열받은 지갑의 공포를 이길 순 없거든요.
야, 진짜 체감이 확 되네요. 자, 그럼 물가를 자극하는 게 결국 공급망 불안정이라면 그 공급망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중동만큼이나 전 세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곳, 바로 대만입니다.
네, 지난 5월 20일에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사 성격의 발언을 했는데요. 수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죠.
대만은 이미 주권을 가진 민주사회니까 어떤 나라도 병합할 권리가 없다. 중국을 아주 정면으로 저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 저도 기사 보면서 딱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라이칭더 총통에 콕 집어서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잖아요. 만약 통화할 기회가 생기면 중국이 지역 평화를 깨고 있다는 걸 직접 알리겠다고요. 이거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네, 고도의 계산된 도발이죠.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전략적 모호성에만 기대기에는 중국의 압박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안보 이슈를 미국 국내 정치판 한가운데로 확 끌고 들어가려는 거죠.
와, 판을 아주 키우는 거네요. 베이지역 테크 기업들한테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은 거의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만약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해서 대만 반도체 공장 가동이 단 며칠이라도 멈춘다고 상상해보세요. 아까 말한 중동발 물류대라는 애교 수준일 겁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전체가 완전히 마비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원하고 있고 전 세계는 다시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약간 비틀어볼게요. 온 세계가 의존하는 이 미국 행정부의 권력, 과연 워싱턴 내부에서는 안정적인가요? 지금 연방 대법원 소식 들리는 거 보면 시스템 독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던데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는 미국 행정부의 권력 지형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 관련 4대 핵심 판결이 대기 중이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죠?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한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 IT나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신분 문제도 있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장 파장이 큰 건 바로 연준, 페드, 이사랑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대통령이 연준이나 FTC 위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심사 중이라고요? 연준은 통화정책 담당하고 FTC는 독과점 잡는 곳인데 철저하게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미국은 그런 규계기관들이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성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헌법을 폭넓게 해석해서 대통령이 이 수장들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헐, 그럼 백악관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놓고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도의 룰 자체가 다시 쓰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 앞둔 정치인이 표 얻으려고 무조건 금리 내리라고 억지로 윽박지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당장은 돈 풀려서 지지율이 오를지 몰라도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폭발로 이어지겠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그 장바구니 물가 고통이 제도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거시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누구 손에 쥐어줄 것인가? 정말 무거운 문제네요. 그런데 그 권력한 게 얘기하니까 국세청, IRS 합의 소식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것도 구조가 좀 당황스럽던데요.
네, 그 IRS가 정부 측이랑 소송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 관련 조직에 대한 기존 세금 청구나 조사를 영구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죠.
게다가 정치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상 기금까지 만든다면서요. 아니, 특정 개인이나 가문한테 세무조사 면제권을 영구적으로 준다는 게 행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무슨 게임에서 무적카드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조계나 윤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측 명분은 과거 행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정적을 터는 정치적 탄압이 있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면책을 줬다는 건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싸하지만 반대 측에서 보기엔 결국 법 위에 군림하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잖아요. 국세청의 독립성이나 조세 형평성이 권력자와의 합의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미래의 세무조사 권한까지 포기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이례적이고 나쁜 전례라고 우려하고 있죠.
밖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유권자를 덮치는데 정작 고시경제를 방어해야 할 연방정부 독립기관들은 권한과 신뢰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네요. 결국 이 폭풍우에 직격탄을 맞는 건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일반 시민들 아닐까요? 로컬 정보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있나요?
중앙의 거시적 방파제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로컬 정부는 비상 스위치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민들 삶에서 비용 차지가 제일 크고 인플레이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주거 문제.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정책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다니엘 루리 시장이 추진하는 그 주택 정책이요. 자금 투입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주택 신탁 기금을 연간 5,200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로 확 늘리겠다고.
맞습니다. 재산세 증가분을 거기에 다 쏟아붓겠다는 건데 사실 이 천문학적인 공공자금만으로는 지금의 고비용 구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풀어주는 건가요?
민간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던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주택, 즉 어포더블 하우징 비율 요건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잠깐만요. 공공자금은 막대하게 쏟아부으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의무 비율은 깎아준다. 이거 원래 의조했던 서민 주거 안정이랑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개발업자들 수익률만 챙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딜레마죠. 이상적인 정책 관점에서는 지금 하신 지적이 완벽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 현실이 어떤가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때문에 건축 자재비랑 자금 조달 비용이 폭등해서 건설 엔진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아, 수익성이 안 나니까 개발업자들이 아예 삽조차 뜨지 않는 상황이군요.
네, 시정부 입장에서는 서민주택 꽉꽉 채운 완벽한 도면만 들고 빈 땅으로 놀리느니 차라리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일단 굴착기가 땅을 파게 만들자, 이런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는 0점짜리 현실보다는 조건이 후퇴하더라도 일단 공급을 밀어붙이는 50점짜리 현실이 낫다는 절박함이네요.
그래서 그 규제 완화가 적용된 곳이 바로 리치먼드 지구의 세이프웨이 부지 재개발이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규모가 엄청 커져서 무려 7층짜리 562가구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바뀌었던데요.
네, 그중 최소 112가구는 저렴주택으로 배정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앞서 우리가 논의한 거시적 압력이 어떻게 로컬의 풍경을 강제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리치먼드 지구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 꽤 조용하고 저밀도 주거 환경인 곳이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동네마트 자리에 500가구 넘는 아파트가 웬 말이냐, 당장 출근길 교통체증부터 과밀먼지 어떡할 거냐 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났을 텐데요.
당연하죠. 예전 같았으면 지역사회의 반발과 엄격한 존인 규제에 부딪혀서 수년 동안 표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 당국이 도시형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동력은 결국 생존인 거죠.
쾌적한 동네 환경을 지키려다가 주거 비용이 폭발해서 중산층이다 쫓겨나는 도시 붕괴를 맞을 거냐, 아니면 밀도와 스카이라인을 양보하더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려서 생활비를 방어할 거냐. 진짜 잔인한 양자택일이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샌프란시스코의 조용한 동네 주민들에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중동의 불안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물류비를 올리고, 그로 인해 터진 인플레이션이 미국 유권자들의 지갑을 공격하면서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미국 정치의 힘을 빌려서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판돈을 걸고 외교적 도박을 벌이고 있고요.
결과가 정작 거시경제를 통제해야 할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연준위원 해임 권한이나 국세청 사태에서 보듯이 스스로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네요. 중앙의 방어막이 흔들리니까 모든 경제적 충격은 로컬로 흘러내려가게 되고요.
네, 그 글로벌 폭풍우가 로컬까지 밀려온 결과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발등에 불을 끄려고 극단적인 규제 완화 스위치를 눌렀고,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우리 동네 세이프웨이 마트 자리에 우뚝 솟아오를 7층짜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인 겁니다.
거시적인 나비의 날갯짓이 로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콘크리트 건물이 되어 나타났군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추적해본 이 거대한 경제적 사슬의 연결고리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얼떨떨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세상이 워싱턴 DC 대법원의 웅장한 판결문이나 뉴욕 유엔 본부의 두꺼운 보고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독립적이라고 믿었던 제도들이 흔들리고 예측 불가능한 거시 경계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해 오는 지금,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방파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에요.
전통적인 기관들의 권위가 재편되는 이 혼란 속에서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우리 동네 한가운데 들어서는 그 7층짜리 아파트 건물. 쾌적함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이웃을 수용하려는 지역사회의 치열하고 타협적인 결정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최전선의 방어막이 아닐까요?
그런 타협점이야말로 진짜 생존 전략이죠.
맞습니다. 국가의 권력 지도가 바뀌고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진정한 삶의 안정과 통제력은 먼 곳의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동네 골목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타협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시적인 권력과 미시적인 생존의 경계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2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